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이라크가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소탕을 위한 러시아군의 공습을 승인했습니다. 이란의 파르스 통신은 이라크 의회 하케말 자멜리 국가안보 국방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시리아에서 이라크로 침투하는 ISIL 테러 분자들을 러시아 전투기들이 압박하게 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이라크 의회는 러시아에 ISIL 표적들을 대상으로 공습할 수 있는 권한을 승인했습니다. 알자멜리 위원장은 이라크와 러시아가 ISIL을 타격하기 위한 합동자료센터를 주도하며 이번 조치로 이라크에서 시리아로 연결되는 ISIL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라크는 최근 러시아, 시리아, 이란과 함께 ISIL 소탕을 위한 안보 협력을 강화해 왔습니다. 러시아 전투기들이 시리아 알레포 지역에 대대적인 폭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알레포 지역은 바샤르 알라사드 정부군과 싸우는 반군이 장악한 곳입니다. 러시아의 공습에 앞서 시리아군 기계화 부대가 이란으로부터 훈련받은 시아파 전사들의 지원을 받아 이 지역을 공격했습니다. 미군의 지원을 받고 있는 시리아 민병대의 한 지휘관은 지난 2년간 알레포를 대상으로 시리아 지상군이 벌인 최대 공격이라고 말했습니다. 반군 지휘관들은 VOA에 러시아의 군사적 개입이 시리아 북부 지역 전투 상황을 바꿔놨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이 그리스와 발칸 국가들에 마련된 난민 접수처에서 난민 10만 명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장클로드 융커 상임의장은 오늘 긴급 정상회의가 끝난 뒤 그리스와 발칸 지역에 각각 5만 명씩을 처리할 수 있는 난민 접수처 시설을 보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 긴급 정상회의에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등 일부 유럽연합 정상들과 비회원국인 동유럽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이 자리에서 최근 난민 사태는 유럽이 직면한 가장 큰 시험대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불가리아와 세르비아, 루마니아 정부는 독일 등 서유럽 국가들이 난민에 대한 문을 닫을 경우 자국 국경을 폐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어제 실시된 폴란드 총선 결과 난민에 반대하는 보수 성향의 법과 정의당이 집권당인 중도 성향의 시민 강령당을 누르고 승리해 난민들에 대한 강경 정책으로 선회할 전망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아프가니스탄 북부 국경지대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지금까지 60여 명이 숨지고 수백 명이 다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프간 관리들은 오늘 지진으로 난가르하르주에서 6명이 숨지고 70여 명이 다쳤으며 쿤두즈주 다크하르에서는 학생만 12명이 숨지고 3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프간과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 파키스탄 키버 파크툰콰주에서 최소 40여 명이 숨지고 300여 명이 부상했다고 파키스탄 관리들이 밝혔습니다. 파키스탄 군당국은 이에 따라 피해 지역에 군 병력을 급파하고 헬리콥터 등을 동원해 구조 장비 등을 배포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국은 이번 지진은 규모 7.5로 관측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인도 뉴델리에서도 건물이 흔들려 사람들이 긴급 대피하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과 중국, 일본 세 나라 정상이 한국에서 3자 정상회담을 갖는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화춘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리커창 중국 총리가 오는 3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2박 3일간 서울을 방문할 예정이라며 이 기간 중 3국 정상회담이 계획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3국 정상회의가 다음 달 1일 개최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이와는 별도로 다음 달 2일 일본과의 양자 정상회담을 제안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앞으로 5년간 추진할 국가 경제 발전 방안을 결정하는 제18기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 즉 5중전회가 오늘 비공개리에 개막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당 지도자들과 350여 명의 당 중앙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9일까지 열리는 이 회의에서 중국은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에 관한 제13차 5개년 계획을 사실상 확정합니다. 중국은 이 회의에서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낮출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VOA 세계 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6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장량입니다. 주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 주말 미 남동부 플로리다주는요, 때 아닌 곰 사냥으로 좀 시끄러웠던 모양입니다. 미국 50개 주 가운데 곰이 서식하는 곳이 41개 주인데요. 이 중에 32개 주가 곰 사냥을 허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플로리다 주가요, 1994년을 끝으로 곰 사냥을 중단했었는데 21년 만에 이 흑곰 사냥을 재개했습니다. 야생동물보호위원회가 진행했고요. 일반 사냥꾼들이 참여해서 지난 주말 동안에만 300여 마리의 흑곰이 잡혔습니다. 여러 논란 속에 강행한 것인데요. 동물보호가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지난 7월에 미국인이 아프리카 나라 짐바브웨의 국민사자를 죽여서 전 세계적인 비난을 받은 게 엊그제 같은데 왜 하필 지금이냐고 지적하는 목소리도 있고요. 또 사냥에 참여한 사람들은 동물을 사냥해서 박제하는 것만 즐기는 사냥꾼에 불과하다, 이런 비판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생동물위원회 측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1970년대만 해도 이 지역에 서식하는 이 흑곰 수가 300여 마리에 불과했는데요. 지금은 그 수가 10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이 곰들이 민가에까지 내려와서 사람이나 애완동물을 공격하는 일도 잦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때문에 개체의 수를 조절하고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합법적으로 사냥을 벌이는 거란 설명이었습니다. 논란이 아직 가라앉지 않고 있는 모양인데요. 어쨌거나 주민들은 적어도 곰으로 인한 피해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미국의 주요 소식, 미국 뉴스 헤드라인으로 바로 알아보고요. 뉴스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나 용어를 자세히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간 기획, 오늘은 ABC 아메리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먼저 보겠습니다. 워싱턴 이 시각 현재 기온 11도 기록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 어떤지 보겠습니다. 10월 27일 화요일 북한은 흐리고 아침까지 비가 온 후에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 1도에서 13도, 낮 최고 기온 5도에서 20도가 되겠습니다. 평양 오전에 구름 많겠고요. 비가 내리겠습니다. 9도에서 13도 기온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의주 구름 조금 끼겠습니다. 7도에서 13도 분포. 개성은 오전에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12도에서 15도 분포 예상하고 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시작해 보도록 하죠. Shania Twain의 Forever and For Always 골라봤습니다.
미국 속의 뉴스, 뉴스 속의 미국, 미국의 다양한 소식과 문화를 전해드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미국 뉴스 헤드라인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소식들 들어와 있습니까?
네, 조 바이든 부통령이 최근 언론과 인터뷰에서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아,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인 제네럴 모터스 GM사가 전미 자동차 노동조합 UAW와 잠정 합의를 이뤄서 파업을 막게 됐다는 소식, 또 운전 중에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해도 여전히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 보겠습니다. 조 바이든 부통령이요, 지난 수요일에 내년 대통령 선거에 나가지 않겠다고 공식 발표를 했죠.
네네.
예, 바락 오바마 대통령하고 또 부인인 질 바이든 여사가 지켜보는 가운데 이례적으로 백악관 정원에서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기 때문에 출마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죠.
네, 맞습니다. 바이든 부통령은 지난주 기자회견 자리에서 이 선거운동을 성공적으로 이끌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는데요.
네.
이 어제 CBS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또 자세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를 뽑기 위한 경선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에 이 출마를 포기했다는 겁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를 이기기가 힘들다고 생각했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결정이 늦어진 데는 가족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는데요. 이 바이든 부통령의 장남 보 바이든이 지난 5월에 이 뇌암으로 세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네.
예, 46살 아직 한창 나이에 숨졌는데요. 이 가족이 슬퍼하는 가운데 또 특히 이 바이든 부통령의 11살 난 손녀가 한 말이 바이든 부통령의 마음을 울렸다고 말했습니다. 이 아버지가 몹시 보고 싶다면서 이 할아버지는 날 떠나시지 않을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울었다는 건데요.
네.
이때가 지난 8월 말이었다는 겁니다.
네. 가족들이 마음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리다 보니까 또 결정이 늦어졌다는 얘기네요.
네, 지금은 그 11살 난 손녀도 어느 정도 그 슬픔을 이겨낼 수 있는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뭐 최근 달리기 시합을 마치고 이 하늘에 있는 아버지도 기뻐할 것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네.
하지만 이제 성공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기엔 너무 늦었다는 겁니다.
네, 이 장남인 보 바이든이 죽기 전에요, 바이든 부통령에게 꼭 대통령 선거에 나가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네, 그런 얘기가 언론을 통해서 나왔는데요.
네.
이 바이든 부통령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아들은 늘 바이든 부통령이 대선에 출마해야 하고 또 이길 수 있을 것으로 믿었지만 죽기 전에 유언으로 출마해달라고 부탁하거나 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네.
바이든 부통령은 이런 언론의 추측성 보도로 많이 힘들었다고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네. 이 또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는 후보 아내의 역할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부인 질 바이든 여사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네, 바이든 여사는 남편에게 계속 출마를 권했다고 합니다. 바이든 여사도 어제 인터뷰에 잠깐 나왔는데요. 바이든 부통령이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실망했다면서 바이든 부통령은 훌륭한 대통령이 될 수 있었을 걸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바이든 부통령이 내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이제 이 바이든 부통령의 정치 생활이 오바마 대통령의 임기와 함께 막을 내리게 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네네.
퇴임 후 계획은 바뀌었습니까?
네, 바이든 부통령은 이제 다시 선출직에 출마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정치에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고 특히 민주당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네.
민주당이 오바마 대통령과 자신이 이룬 일에서 멀어지거나 다른 길을 가는 걸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힐러리 클린턴 후보에 대해서는 뭐라고 했는지 궁금한데요. 이 바이든 부통령이 출마하지 않기로 한 이유 가운데 하나로 이 클린턴 후보가 민주당 첫 번째 TV토론회에서 또 선전한 점을 드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네, 바이든 부통령은 클린턴 후보가 토론회를 잘 해내리라고 믿었다면서 또 그런 얘기를 일축했습니다. 13차례나 함께 토론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클린턴 후보의 능력을 잘 안다는 건데요.
네.
또 클린턴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선거에 출마하려 했던 게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최대 자동차 회사죠. 제네럴 모터스 GM사가 노조원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해서 대규모 파업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있었는데요. 잠정 합의에 다행히 이르렀네요.
네. GM과 전미 자동차 노조 UAW 간의 계약이 어젯밤 11시 59분에 만료될 예정이었는데요. 양측의 계약 만료 시간을 16분 남겨놓고 이 잠정 합의를 이루는 데 성공했습니다. 데니스 윌리엄스 UAW 회장은 5만 2천 명에 달하는 노조원들에게 장기적으로 임금을 크게 인상해주고 또 고용을 보장해주는 합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번 합의에 대해서 만족을 표시했습니다.
네, 아주 아슬아슬하게 합의가 이루어진 건데요. 어젯밤까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GM 직원들이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었습니까?
노조 측이 확실히 파업하겠다고 위협하지는 않았는데요. 하지만 그 하루 전날인 토요일 GM과의 현 계약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25일 11시 59분을 기해서 만료된다고 밝혀서 파업에 대한 우려가 나왔었죠.
네. 합의 내용은 알려진 게 있나요?
아직 자세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UAW는 지난주에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합의한 임금 인상 내용과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UAW는 지난 목요일 22일 피아트 크라이슬러 신입 사원들의 임금을 8년에 걸쳐서 이 올해 근무한 직원들의 임금 수준에 맞추는 내용의 4년 계약에 합의했습니다.
네, 피아트 크라이슬러 사의 경우는 올해 근무한 직원들하고 새로 들어온 직원들 간의 이 임금 격차를 해소하는 게 큰 문제였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GM사나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사나 이중 임금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네.
피아트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 올해 근무한 직원들은 현재 시간당 임금이 $28 수준인데 비해서 2007년 이후에 들어온 직원들의 임금은 시간당 $16에서 $19 선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임금 격차를 앞서 말씀드렸듯이 8년에 걸쳐서 좁히기로 한 건데요.
네.
GM은 좀 경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의 경우는 신입 사원의 수가 45%, 전체의 45%에 달하지만 GM의 경우에는 전체 직원의 20%에 불과하기 때문인데요. 또 GM의 경우 그 피아트 크라이슬러보다는 재정 상태가 훨씬 좋기 때문에 합의 내용에 당연히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어떤 식으로 합의가 됐는지는 그 내용이 공개돼 봐야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았습니까?
네, 전미 자동차 노조 UAW는 오는 수요일에 UAW 전국위원회 회의에서 찬반 표결에 붙일 예정입니다. UAW 전국위원회는 미 전역의 GM 공장에서 일하는 이 UAW 지도자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네.
이 회의에서 합의안이 통과된다면 전체 노조원 투표에 붙이게 됩니다. 피아트 크라이슬러 사와의 경우에는 첫 번째 합의안이 전체 노조원 투표에서 부결돼서 파업 위기에 처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GM 회사 반응 어떻습니까?
네, GM 역시 이번 잠정 합의 내용을 지지한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원들에게도 좋고 비즈니스에도 좋은 합의란 건데요.
네.
GM 북미 지역 제조 노조 관계 담당 부사장인 캐시 클레그 씨는 이번 합의에 대해서 직원들에게 혜택을 주는 동시에 회사가 자동차 시장에서 필요로 하는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융통성을 갖게 해준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미시건주에 있는 디트로이트는 미국 자동차 산업의 중심지 아닙니까?
네.
예, 빅3라고 하는 3대 자동차 회사 GM과 포드, 피아트 크라이슬러사가 모두 이곳에 있는데요.
네.
전미 자동차 노조는 지난주에 이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합의에 이른 데 이어서 이번에 GM과도 합의에 이르는 데 성공한 겁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오늘 마지막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차가 없으면 어디 다니기가 참 힘들죠.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데요. 요즘은 워낙 기술이 발달해서 자동차 운전을 하면서도 손 하나 안 대고 전화 통화도 하고 또 음악 듣다가도 중간에 다른 음악으로도 바꿔 들을 수도 있습니다.
네네.
이 바로 핸즈프리라고 하는 첨단 기술 기기 덕분인데요. 핸즈프리라고 하면은 손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이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해도 여전히 위험하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네요.
네, 전미 자동차 협회 산하 그 교통안전재단과 유타대학교가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 내용인데요. 이 운전 중에 핸즈프리 기기를 사용해도 운전자들의 신경이 분산되고 또 주의력이 산만해져서 여전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이 핸즈프리 기기가 운전자들의 안전 때문에 고안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처음 운전을 배울 때는 두 손은 반드시 핸들 위에 놔야 한다고 배우지만 조금 익숙해지다 보면은 한 손만 핸들에 걸쳐두고 이 나머지 한 손은 다른 일, 뭐 예를 들어서 전화 통화를 한다든지 라디오 채널을 바꾼다든지 그런 경우가 아주 흔한데요.
네.
그러다가 사고도 많이 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등장한 게 바로 이 핸즈프리 기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운전을 하면서 말만 하면은 전화 번호를 누를 필요도 없이 전화 통화가 가능하고 또 문자도 보낼 수 있고 뭐 심지어 이메일까지 보낼 수도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네, 손이 하는 일을 말이 대신하니까 그야말로 핸즈프리인 건데요.
네.
요즘은 이런 음성 인식 장치가 처음부터 장착돼 나오는 자동차가 많고요. 또 똑똑한 손전화기, 스마트폰에 이런 기능이 있어서 이걸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핸즈프리를 이용 하는데도 왜 위험하다는 거죠?
네, 연구팀이 실험을 해보니까요. 운전자들이 이 핸즈프리 기기를 작동해서 음성으로 명령을 내리고 또 다시 운전에 완전히 집중하기까지 길게는 27초가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27초 동안은 사고 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운전자들이 핸즈프리 기기를 이용해서 문자를 전송하고 또 듣고 있던 음악을 바꾸거나 전화를 거는 등 이런 행위들이 최대 27초까지 운전자들의 정신적 방해를 일으켜서 사고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네.
전미 자동차협회 AAA 교통안전재단의 피터 키신저 대표는 핸즈프리를 작동하는 동안 이 분산된 정신이 다시 돌아오기까지 사이에 운전자들이 보행자나 다른 차량을 제대로 못 보는 등 사고를 일으킬 그럴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두 손은 핸들을 잡고 두 눈은 도로를 보고 있다고 해도 정신은 딴 데 가 있을 수 있다 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연구팀은 2015년형 차량 10대 세 종류의 스마트폰 기능을 이용해서 이 연구를 실시했는데요.
네.
차량의 종류마다 또 스마트폰 기능에 따라서 주의력 산만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네. 그러면 주의력을 좀 덜 분산시키는 차종이 당연히 좋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팀은 21살에서 70살 사이의 운전자 257명은 2015년형 자동차 실험, 또 21살에서 68살 사이의 운전자 65명은 스마트폰 실험에 참여시켰습니다. 실험에 참가한 10개 차종 가운데서 운전자들의 주의력 분산도가 가장 적었던 차종은 미국의 쉐보레 위키녹스였고요.
네.
주의력 분산도가 가장 심했던 차종은 일본의 마즈다 6 세단이었습니다. 이 한국의 현대 소나타 자동차도 이 실험에 참여했는데요. 미국의 크라이슬러 200C 차종과 함께 주의력 분산이 높은 차종에 속했습니다.
네, 그럼 스마트폰 실험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구글사의 나우나, 애플사의 시리,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코타나 음성 인식 기능이 있는 스마트폰들을 통한 실험이었는데요. 이 구글 나우가 가장 좋은 점수를 얻었습니다.
네, 자, 자동차 운전 중에 주의 산만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꽤나 많겠죠?
네, 물론입니다. 그 재단 측에 따르면 지난 2013년 한 해 동안 주의력 산만과 관련된 교통사고 사망자가 3,154명에 달했습니다.
네.
특히 젊은 운전자의 사망률이 높은데요. 20대가 사망자의 23%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 워싱턴 DC 주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 여론조사를 보니까요. 이런 핸즈프리 기기 이용률이 꽤 높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570여 명의 응답자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운전 중에 핸즈프리 기기를 이용했다고 답한 사람이 30%가량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을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응답자 10명 가운데 7명은 자신이 이런 전화를 건다든가 라디오 채널을 돌리면서 정신이 분산되는 시간이 한 10초 정도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네.
반면에 다른 사람이 이런 행동을 하면 정신이 많이 분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한 사람이 88%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이 하면 위험하다는 건데요.
네.
전문가들은 운전에는 그 누구도 예외가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미국 뉴스 헤드라인 부지연 기자였습니다. 네, 계속해서 주요 미국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미국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주제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네,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지난 목요일 벵가지 사건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무려 11시간 동안 진행됐는데요.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의 목적이 민주당 대통령 후보 가운데 한 사람인 이 클린턴 전 장관을 공격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하지만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새롭게 밝혀진 내용도 별로 없고 또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침착하게 대답을 잘하면서 오히려 이 선두주자로서 위치를 굳히는 계회가 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지요.
네.
자, 오늘은 바로 이 벵가지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어떤 목적에서 결성됐고 어떤 활동들을 벌여왔는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 알아보기에 앞서서요. 먼저 벵가지 사건에 대해서 좀 먼저 짚어보고 가도록 하죠. 이슬람 테러 단체인 알카에다의 공격으로 인해서 미국인 수천 명이 사망한 9.11 테러 사건이 일어난 지 바로 11주년이 되는 날 일어난 사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지난 2012년 9월 11일 밤이었는데요. 무장 귀환들이 리비아 벵가지 주재 미 영사관을 공격해 불을 지르면서 크리스토퍼 스티븐스 미국 대사와 공보관 한 명이 목숨을 잃은 겁니다. 또 다음 날 새벽에는 영사관 인근의 미 중앙정보국 CIA 사무실 건물도 공격을 받아서 미국인 CIA 직원 두 명이 숨졌습니다.
네. 그런데 3년도 더 된 사건에 대해서 아직도 조사가 이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네. 몇 가지 의문점이 아직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네.
왜 당시 영사관의 보안이 취약했는지, 정보기관이 공격에 대한 사전 경고를 놓친 건 아닌지, 왜 구조를 위해서 군 병력이 더 빨리 투입되지 못했는지, 왜 오바마 행정부가 사건 발생 초기 혼선을 보였는지 등을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18개월 전 연방 하원에서 이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직된 겁니다.
네, 의회에서 이 벵가지 사건을 조사한 게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예, 앞서 연방 하원의 5개 위원회와 상원의 2개 위원회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각각 초점을 달리해서 조사를 벌였죠. 그리고 국무부도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독립적인 책임검토위원회를 조직해서 국무부 내부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중점을 두고 조사를 벌였습니다.
네, 당시 국무부 장관인 힐러리 클린턴 전 장관에 대한 조사도 당연히 있었을 텐데 이번에 벵가지 관련 청문회에 참석한 건 처음이 아니죠?
네, 아닙니다. 클린턴 전 장관은 지난 2013년 1월에 열린 연방 상원과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당시 클린턴 전 장관은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위험 지역에 있는 외교시설의 보안을 강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벵가지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이 벵가지의 보안을 강화하는 데 대한 결정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네.
영사관의 보안 문제가 국무장관 선까지는 올라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전 조사에서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됐었죠.
예, 1년의 조사 결과 이 벵가지 영사관 측에서 사건이 일어나기 전 추가 보안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국무부와 원활한 소통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게다가 사건 이후 오바마 행정부의 반응도 논란이 됐는데요. 이 사건 직후 당시 수잔 라이스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당시 공격이 미국인이 제작한 이슬람 비하 영화가 공개된 데 반발해 리비아에서 반미 시위가 일어났고 이 성난 군중이 우발적으로 미 영사관을 공격했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후 이 사건은 사전에 계획된 테러 공격이었던 것으로 드러나게 됐지요. 특히 이를 두고 오바마 대통령이 재선 선거 운동을 벌이는 가운데 라이스 대사가 이 정치적인 목적에서 테러 위협을 축소하기 위해 고의로 한 발언이란 그런 의혹이 또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네. 국무부 자체 조사 결과 내용은 어땠습니까?
네. 국무부의 책임검토위원회가 내놓은 조사 결과 역시 이 벵가지 사건에 대해 국무부 고위 당국자들의 지도력과 관리상의 결함이 있었던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벵가지 사건에 대한 이 클린턴 전 장관의 직접적인 잘못이나 실수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네, 미국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미 연방의회 하원의 벵가지 사건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벵가지 사건을 조사했지만은요, 여전히 의혹과 논란이 남게 되면서 결국 하원에서 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한 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추가 조사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면서 지난해 5월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출신의 트레이 가우디 의원을 위원장으로 한 하원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를 발족합니다. 사실 그때도 내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는 클린턴 전 장관의 이미지에 손상을 주기 위해서 특위를 세우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일었지만 네. 가우디 의장은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었죠. 가우디 의장은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공화당이 원하는 사실이나 민주당이 원하는 사실이 아닌 사건 자체에 대한 사실과 진실만을 밝히겠다고 밝혔었습니다.
네. 이 특별조사위원회가 공화당의 요구로 만들어진 건데 민주당 의원들도 포함됐죠?
예, 공화당 의원 7명과 민주당 의원 5명이 위원으로 선정이 됐고요. 이후 조사관들도 선임했습니다.
네. 자, 그럼 하원 특위가 이 벵가지 사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사를 진행한 건가요?
네, 우선 여러 사람을 인터뷰 그러니까 면담했는데요. 네. 벵거지 사건으로 목숨을 잃은 희생자의 가족들 그리고 사건의 목격자 7명을 포함해서 앞선 조사에서 면담하지 않았던 사람 54명을 추가로 면담했습니다.
네.
또 앞서 의회가 검토하지 못했던 5만 쪽에 달하는 자료를 검토했다고 하는데요. 스티븐슨 대사와 관련한 이 7천 쪽이 이르는 이메일도 검토했다고 합니다. 자, 이때까지 사건 조사를 위해서 특별조사위원회가 드린 예산만 45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예산은 주로 직원들 월급에 사용됐습니다.
네. 그런데 조사위원회가 처음에는 초당파적인 분위기에서 시작한 걸로 아는데요. 정치적인 목적이 있었다는 의혹을 사게 된 이유가 뭔가요?
예, 가우디 위원장은 사건 조사를 위해서 오바마 행정부에 모든 관련 자료를 넘겨달라고 요구를 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가우디 위원장과 위원회 소속인 이 민주당의 일라이자 커민스 의원이 정부 자료 공개를 놓고 공개적으로 공방을 벌이면서 청문회도 중단이 됐죠.
네.
지난 목요일에 열린 청문회도 지난 1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청문회였습니다.
네. 그리고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가 진행되던 중에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 이메일 계정을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도 새로운 국면을 맞은 거죠.
예, 맞습니다. 지난해 12월 클린턴 전 장관이 3만 건에 이르는 업무 관련 이메일을 특위에 추가로 넘겼는데요. 올해 3월에 뉴욕타임스 신문이 클린턴 전 장관이 국무장관 재임 시절 정부 이메일 계정이 아닌 개인 이메일 계정과 서버를 사용했다고 보도한 겁니다.
네.
게다가 클린턴 전 장관이 개인적인 내용의 이메일 3만 건을 직접 삭제했다고 밝히면서 논란이 더 커졌는데요. 이로 인해서 벵가지 특위 차원에서 더욱 광범위한 조사가 벌어지게 됐고요. 현재 미 연방수사국 FBI에도 클린턴 전 장관의 개인 이메일 계정 문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메일 계정 문제가 커지면서 벵가지 조사위원회가 이 민주당 대선 후보인 클린턴 장관을 흠집내려고 한다는 의혹 역시 더 커진 거죠.
예, 맞습니다. 그런 의혹을 의식해서 인지 이 가우디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2일 청문회를 시작하면서 이 특위의 조사가 클린턴 전 장관에 관한 것이란 얘기가 뭐 민주당, 공화당 양쪽에서 나오고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벵가지 조사는 미국인 4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관한 진실을 밝히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했지요.
네. 자, 어쨌거나 지난 18개월 동안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의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졌는데요. 20일 청문회에서는 특별한 새로운 내용은 없었죠?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청문회가 끝났다고 해서 또 특별조사위원회가 조사를 끝내는 것도 아닌데요.
네.
특위는 지난 5월 8일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민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조사위원회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또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해서 기밀 내용이 없는 공개본을 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네, 자, 미국 뉴스 따라잡기 하원 벵가지 특별조사위원회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ABC 아메리카로 넘어가겠습니다. Josh Groban이 부릅니다. She's Out of My Life 골라봤습니다.
my life. She's out of my life. And I don't know whether to laugh or cry. I don't know whether to live or die. And it cuts like a knife. She's out of my life. It's out of my hands. It's out of my hands. For 2 years she was here, and I took her for granted. I was so cavalier. Now the way that it stands, she's out of my hands. So I've learned that love's not possession, and I've learned that love won't wait. Now I've learned that love needs expression, but I learned. Indecision and cursed pride kept my love for her locked deep inside, and it cuts like a knife.
Yeah, 용어를 통해서 미국을 알아보는 ABC 아메리카 부지영 기자 함께합니다. 자, 지난 시간은 미 연방의회 의사당 알아봤죠?
네, 미국 연방의회는 법을 만들고 헌법을 수정하는 일을 하는데요. 미국 연방의회 상원과 하원 회의가 열리는 의사당은 미국 정치의 심장부 같은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건국 초기에는 연방의회가요, 이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서 열렸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곳 워싱턴 DC에 의사당 건물을 세워서 모두 이사 온 거죠.
네. 백악관과 마찬가지로 의사당도 이 영국과의 1812년 전쟁 때 불에 탔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필라델피아로 돌아가는 안이 논의되기도 했는데요. 결국 의사당을 다시 지어서 워싱턴 DC에 남게 됐습니다.
네, 의사당 역시 증축 과정을 거쳤죠?
네, 1850년에 이르면 미국 영토가 커지면서 연방 의원 수도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그 많은 의원이 모여서 회의하기에 의사당 건물이 비좁아졌습니다. 그래서 증축에 들어갔는데요. 의사당이 지금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된 건 1864년에 이르렀습니다.
네. 네, 의사당은요, 연방 의원들이 일하는 곳이지만 누구나 또 방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국민에게 네. 열린 공간이죠.
네, 맞습니다. 지역구 의원 사무실을 통해서 미리 방청권을 받으면 상원 의원들과 하원 의원들이 이 회의를 진행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의사당에 가면 또 미국 50개 주에서 보내온 각 주를 대표하는 조각상도 볼 수 있는데요. 미국 역사의 중요한 순간을 담은 벽화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의사당이 일종의 박물관 같은 역할도 한다고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용어는 뭔지 들어보죠.
S is for the Supreme Court.
Supreme Court, 연방 대법원 말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대법원 청사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이 백악관이 행정부, 의사당이 연방 의회의 상징이라면 이 연방 대법원 청사는 바로 미국 사법부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의사당 바로 건너편에 대법원 청사가 있는데요. 그 사법부 하면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네, 대법원 판사, 그러니까 대법관 9명이 생각이 나네요.
네.
대법관이 한 명씩 바뀔 때마다 또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 미국에서 대법관은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대법관은 종신직이기 때문에 임기가 정해져 있는 대통령이나 연방 의원들보다도 어쩌면 더 중요한 자리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을 가진 대법관들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대법원인 거죠.
네. 자, 대법원 청사는 언제 세워졌나요?
네, 세워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역사가 한 80년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1930년대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예. 자, 그러면 전에는 대법관들이 어디서 만났나요?
주로 의사당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이 의사당을 방문하면 구상원 회의실이라는 곳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한동안 그 대법관들이 그곳을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그전에는 의사당 내 여러 다른 회의실을 옮겨다니면서 사용했다고 하네요.
네, 뭐 그런 상황에 대법관들이 불만을 느꼈을 법도 한데요. 엄연히 사법부도 입법부, 행정부와 더불어서 이 삼권 분립, 그러니까 권력의 균형을 이루는 중요한 기관인데 그때까지 전용 건물 하나 없었다니까 좀 믿기가 힘드네요.
네, 그렇죠. 네. 하지만 놀랍게도 그때까지 대법관들은 의사당 회의실을 빌려서 사용하는데 아무런 불만이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대법원 청사가 완공된 다음에도 이 옮겨가길 거부한 그런 대법관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원 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워싱턴 DC에 있는 연방의사당 건너편 타원형의 너른 광장을 앞에 두고 그리스 신전을 연상시키는 흰색 대리석 건물이 서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의 거대한 기둥 16개가 정문 현관 지붕을 받치고 있고요. 그 위에는 법 아래 공정한 정의란 문구가 새겨져 있는데요. 그런가 하면 반대편의 동쪽 현관 위에는 정의, 자유의 수호자,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로욜라 대학교 교수를 지낸 제임스 오헤라 미국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는 대법원 청사가 세워지는 데는 윌리엄 테프트 전 수석 대법관의 공이 컸다고 설명했습니다.
For many years, the Supreme Court met
여러 해 동안 대법원은 의사당을 이용했습니다. 의사당 내 여러 회의실을 옮겨다니면서 일했죠. 그러다가 윌리엄 테프트 수석 대법관이 별도의 대법원 건물이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겁니다. 사실 그때까지 대법관들은 따로 개인 사무실이 없었습니다. 다들 각자 자택에서 일했는데요. 매우 비효율적이었죠. 다른 대법관들과 의견을 나누려면 사람을 시켜서 이 집 저 집으로 서신을 보내야 했으니까요. 나중에 전화가 나온 뒤에는 전화를 이용하긴 했지만은요. 테프트 수석 대법관은 대법관들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서로 같은 공간에서 일하면서 일과 관련된 얘기뿐만이 아니고요. 사적인 얘기도 나누고요. 서로 교류가 있어야만 한다고 믿었던 거죠.
윌리엄 테프트 수석 대법관, 그러니까 대법원장은 1909년에서 1913년까지 미국의 23대 대통령을 지내기도 한 인물입니다. 백악관을 떠난 뒤 예일대학교에서 교수 생활을 하다가 1921년에 수석 대법관으로 임명됐습니다. 미국 역사상 대통령을 지낸 뒤에 대법원장이 된 유일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데요. 테프트 대법원장은 거의 평생을 공직에 몸담았던 거물로서 인맥이 상당히 두터웠고요. 또 워싱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를 설득해서 대법원 건축 예산안을 통과시켰습니다.
He was Chief Justice Taft chose as his architect.
테프트 수석 대법관은 대법원 설계 과정에도 깊이 관여했습니다. 대법원 설계를 맡길 건축가로 캐스 길버트를 선정했는데요. 건축가 선정을 위한 소위원회 위원장직을 테프트 수석 대법관이 맡았었죠. 캐스 길버트는 당시 도서관과 은행, 연방 정부 청사 같은 여러 공공 건물의 설계를 맡았던 유명한 건축가였습니다. 상원 의원들과 대법관들로 소위원회가 구성돼서 캐스 길버트에게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전달했고요. 길버트가 이를 기반으로 대법원 설계를 했는데요. 당시 필요한 것뿐만이 아니고요. 장래 대법원 직원이 더 늘어날 것에 대비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대법원 건물은 동서로 117m, 남북으로 길이가 93m에 달합니다. 지상 4층 높이의 이 건물은 1935년에 완공됐는데요. 건설된 지 거의 80년이 다 된 지금도 충분히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당시 테프트 대법원장과 건축가 캐스 길버트의 선견 지명이 돋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두 사람은 대법원 청사가 완공되는 걸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기능적인 면에서나 설계 면에서나 많은 사람의 찬사를 받는 대법원 청사지만 처음부터 모두가 만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루이즈 브랜다이스 대법관의 경우 끝까지 대법원 청사에 있는 사무실을 사용하지 않고 버텼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요. 대법원 청사 건설 계획을 보고 지나치게 웅장하고 또 거대하다고 생각해서 반대했다는 겁니다. 대법관은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는데 새로 짓는 대법원 청사는 그런 분위기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브랜다이스 대법관은 나중에 건물이 다 완성된 뒤에도 대법원 사무실에 발 한번 들여놓지 않았고요. 계속 집에서 일했다고 합니다. 1930년대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은 몇몇 대법관이 은퇴하거나 사망함에 따라서 새로 대법관을 임명했는데요. 이들 새로 임명된 대법관들은 모두 대법원 청사에 있는 사무실에 들어가서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1940년대에 이르면 모든 대법관이 대법원 청사에 들어가서 일하게 되고요. 그때부터는 대법관들이 대법원 사무실에서 일하는 게 당연한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제임스 오헤라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는 몇 년 전에 대법원 청사가 대대적인 개조 공사를 마쳤다고 설명했습니다.
They have added additional space.
공간을 늘렸는데 이번에 새로 추가된 공간은 모두 지하에 있습니다. 냉난방 시설도 모두 현대적인 시설로 교체했죠. 1930년대에 처음 대법원 건물이 세워졌을 때는 없었던 기술인 음성 사서함이라든가 컴퓨터 같은 첨단 전자체기를 지원하기 위한 시설도 역시 보완했습니다. 전 지금도 대법원 건물이요 제대로 기능을 발휘하고 있고요. 매우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법원 청사 안에 들어가 보면 대리석 바닥이 멋진 그레이트 홀, 아주 넓은 방이 있고요. 또 60만 권의 장서를 갖춘 도서관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도 중요한 곳은 대법원 심리가 열리는 법정인데요. 이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소송 당사자들뿐만이 아니라 미국 정치와 사회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한 법이라도 대법원에서 위헌 판결을 내린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기 때문인데요. 제임스 오헤라 미국 대법원 역사협회 이사는 미국 대법원은 여러 면에서 독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It has been the model for the highest court.
미국 대법원은 세계 여러 나라 최고 법원의 모델이 됐습니다. 또 미국인들 생활에서도 무척 중요한 부분이 됐는데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 그러니까 정치적 문제나 정치 철학에 대한 의문 모두 대법원 소송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국 대법원은 미국이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데 도움을 주는데요. 미국 역사 전반을 돌아볼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현대 들어와서 더욱 그런 점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해 통과된 의료개혁법의 경우 내년에 대법원에서 다뤄지게 되는데요. 대법원이 이 법에 대해서 어떤 해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이 법이 실제로 발의될 것인지 여부가 결정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법원은 미국인들 생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ABC 아메리카 오늘은 미국 연방 대법원 청사 소개해드렸습니다. 루이즈 브랜다이즈 대법관, 이 청사 안에 마련된 사무실에 발걸음 한번 안 했다니까 고집이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대법원에 저도 가보니까요. 이 웅장한 모습이 대법원의 권위라고 할까요? 준엄한 법의 위상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이 개인적으로 건물이 마음에 들었는데요.
네.
이 브랜다이즈 대법관의 얘기도 좀 공감이 가긴 하더라고요. 뭐랄까요. 그 대법관은 겸손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너무 권위를 내세우면 안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아, 그러네요. 미국인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미국 역사를 바꿀 만큼 중요한 게 대법원 판결인데요.
네.
너무 권위가 없어서도 안 되고요. 또 너무 권위를 내세워서도 안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법관들이 자신들이 앉아있는 자리의 중요성, 또 입고 있는 이 검은색 법복의 의미를 늘 되새기면서 올바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애쓰길 바라는 마음이네요. ABC 아메리카 오늘은 Supreme Court, 미국 연방대법원 청사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재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일상생활에서 쓰는 영어 표현을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보내드리도록 하죠.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with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표현은 learn the ropes, learn the ropes입니다.
What does it mean to learn the ropes? Well, let's find out. But first, we will listen to today's conversation. Listen carefully. Hey, how's your new job?
So far, so good. I have a lot to learn, though.
Oh, don't worry. It can tak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Yeah, you're right. Luckily, I'm going through office training. And hopefully, it shouldn't take me too long to learn the ropes.
Hey, how's your new job? 새 직장이 어때? 라고 묻자 제이슨이 아직까지는 괜찮아. 하지만 배워야 할 게 많아. 라고 답합니다. 이어서 제가 Don't worry. It can take quit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걱정 마. 원래 큰 사무실에 새로 들어가면 요령들을 배우는데 시간이 좀 걸려. 라고 하자 제이슨도 내 말이 맞아. 다행히 사무실에 적응하기 위한 훈련을 받고 있는데 오래 걸리진 않을 거야. 라고 맞장구를 칩니다.
Now keep today's expression in mind and let's hear the conversation again. How's your new job?
So far, so good. I have a lot to learn, though.
Oh, don't worry. It can tak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Yeah, you're right. Luckily, I'm going through office training, and hopefully it shouldn't take me too long to learn the ropes.
오늘의 expression is learn, L-E-A-R-N, learn the ropes, R-O-P-E-S, ropes, learn the ropes. If you learn the ropes, you learn how to do something properly. It may be for a particular job or activity.
단어 learn. learn은 배우다 라는 뜻이고 rope, rope는 밧줄이죠. 그런데 rope, rope를 복수형으로 바꾸고 앞에 정관사 the를 붙여서 the ropes가 되면 방법, 요령, 비결이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learn the ropes 하면 무엇에 대해 제대로 배우다, 요령을 익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Keep in mind that you can use this expression in both personal and business conversations.
네, 오늘 본문에서 제이슨이 새 직장을 들어간 모양입니다. 제이슨이 제게 자기는 아직도 배울 게 많다고 하자 제가 걱정하지 말라며 큰 사무실에 일하려면 배울 게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고 말합니다.
Don't worry. It can take quit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라고요. 네, 이렇게 누군가가 어떤 일을 배울 때 또는 요령을 익힐 때 쓸 수 있는 표현이 바로 learn the ropes입니다.
Now that you know what today's expression means,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Hey, how's your new job?
So far, so good. I have a lot to learn, though.
Oh, don't worry. It can take a while for a new employee to learn the ropes in a big office.
Yeah, you're right. Luckily, I'm going through office training, and hopefully it shouldn't take me too long to learn the ropes.
Let's review. If you learn the ropes, you learn how to do something properly. Learn the ropes. Learn the ropes.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감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투데이 3부에 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늘 세계보건기구 WHO는 10여 년이 넘는 천연두 퇴치 운동 결과 마침내 지구상에서 천연두가 완전히 사라졌음을 발표합니다. 두창 포창이라고도 불리는 악성 전염병인 천연두는 전염력이 매우 강해 전 세계 25개 국가에 천만 명이 넘는 희생자를 냈습니다. 하지만 19세기 이후 영국 제너 박사에 의해 천연두 백신이 개발 보급되면서 천연두 발생은 줄어들기 시작했고 이어 1967년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추진된 천연두 근절 계획의 성공으로 1970년대에는 천연두가 거의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1977년 10월 아프리카 소말리아에서 마지막 천연두 감염 사례가 나타났지만 그가 천연두 진단을 받은 지 2주 만에 약 5만 5천여 명에게 백신을 접종해 질병 확산을 막고 환자 또한 치료를 받고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천연두 감염 사례가 나온 지 2년 후인 1979년 오늘 세계보건기구는 천연두 근절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써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공식적으로 박멸된 최초의 질병이 됩니다. 1979년 10월 26일 오늘 박정희 한국 대통령이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합니다. 박정희는 1961년 5.16 군사 쿠데타로 집권한 뒤 1972년 유신 헌법 개헌으로 장기 집권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한국 시민들은 분노했고 이는 열흘 전 부산과 마산 지역에서의 박정희 유신 정권 반대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중 1979년 오늘 박정희 대통령은 방조제 준공 행사에 참석한 뒤 궁정동 안가에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과 차지철 경호실장 등 최측근들과 함께 연회에 참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회 도중 부마 사태 등 시국 상황을 놓고 차지철과 심한 언쟁을 벌인 김재규가 미리 준비해놓은 권총으로 차지철을 사살했고 이어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총탄을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엿새 후 박정희는 신복의 총탄에 쓰러진다. 그와 함께 길고 긴 유신 체제도 막을 내렸다.
1979년 오늘 발생한 12.6 사태로 인해 박정희의 18년에 걸친 장기 유신 집권은 그 막을 내리게 됩니다.